짧은 3분 드릴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몇몇 분에게 카톡 그룹 챗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었어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깔끔하게 무시하셨지만 몇 분들이 또 이렇게 대화에 참여해 주셔서 그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대략 한 세 가지 주제 정도로 묶여졌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 주제의 하나가 자기증명과 주체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소영이는 자기 연약을 인정하는 사람, 정원이도 좀 비슷한 부분이네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지수는 자기를 직면하고 고치는 사람, 아름이가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주환이가 실수를 하고 상처받지만 다시 일어나는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얘기죠. 내 문제를 외면하고 내 문제를 등한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용기, 그리고 그 문제를 쳐다볼 수 있는 직면, 거기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주체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약간은 내 문제에 대해서 회피, 내 문제에 대해서 위장과 과장, 합리화, 그래서 문제에 대한 방치, 그렇기 때문에 나아지지 않음, 이런 것 자체를 약간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는 성숙을 향한 준비가 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겠죠. 그쵸? 내가 난 괜찮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걸 직면하면서 더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통찰력과 자기 통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자웅님, 우리 호칭 관계가 있네, 그치? 자웅이 우리 친구니까 자웅이가 얘기하기는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화낼 때 참을 줄 아는 사람, 참을 때를 아는 사람,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참을 때를 아는 사람. 그래서 통찰력이죠. 그렇죠? 내가 어떤 때인지 파악할 수 있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경주가 시키는 대로 하는 상태에서 깨고 나오는 자유. 이건 뭐 책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숙고된 생각으로 행동하고 숙고된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것,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경주도 책에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보름이가 계획적인 사람, 이슬이가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 아름이는 전 분야에 올라오셨어요. 말보다는 생각. 이렇게 저희가 제 아내가 화나도 화내지 않는 이 성숙한 사람이다. 자웅이가 화낼 때와 참을 때를 아는 사람. 그리고 저희 아내가 화내도 화내지 않는. 그러니까 인생의 저희의 청년기에서 좀 정점에 40대 이렇게 쓰시는 분들에게 성숙이란 열받은 참을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성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같은 나이인데, 그쵸? 슬프네요, 좀. 약간. 예, 통제력. 그러니까 통찰력과 자기 절제. 그러니까, 자기 통제.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통찰할 수 있고, 그쵸? 내가 정보량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위치가 어떤 의미인지 통찰할 수 있고, 그 통찰을 말미암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이 나면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자기 통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숙한 사람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뭐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바른 길로 자기를 컨트롤해 나갈 수가 없는 상태를 좀 미성숙하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고요. 세 번째 폴더는 이타성과 배려, 그렇죠? 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기환이가 깊은 생각은 통찰력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깊은 생각과 배려, 민정이가 배려하고 베푸는 사람, 이 커플은 배려의 아이콘이 되겠죠. 이분들에게 많은 배려를 받으시면 됩니다. 배려의 아이콘이 되겠고요. 아름이랑 주환이는 약간 연애 컨셉이에요. 상대방을 얘기를 경청해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주환이는 경청하고 리액션한 다음에 그걸 기억하고 나중에 반영하는, 넌 누구랑 연애를 해? 그래서 그건 연애지 뭐 성숙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연애야말로 성숙된 자가 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논의들이 좀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예빈나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예빈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한 이후에 누군가 지수가 성숙하다고 얘기했더니 저희 언니는 자기만 아는 어린애여서 미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굉장히 포인트죠, 그쵸? 어떤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이고, 배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는 컨셉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쵸? 이타성과 배려를 성숙이라고 생각하는 예빈나와 자기증명과 주체성을 성숙이라고 생각하는 지수가 같이 살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쵸? 둘 다 성숙한 사람에 대한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좀 늦게 오고 계시는데 오늘 홍제동 쪽 차가 늦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좀 명품 못 오셨는데 제가 정말 구조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얘기한 걸 한 대략 한 세 가지 폴더로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폴더 구별에 도대체 들어가지 않는 한 두 가지 의견 정도가 있었습니다. 한 집안에서 나왔는데요. 기원이가 입이 무거운 여자. 여자가 입이 무겁다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 무서운 절제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입이 무겁다는 게 여자로서는 성숙한 극치라고. 여자가 입이 무겁다는 건 모든 것을, 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네. 여자가 아니면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든 것을 의미한대요. 여자가 입이 무겁다는 건. 그리고 이제, 같은 집에 사시진 않지만 동생 되시죠? 수진이가 이런 대화에 참여할 수 있어야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나는 도저히 라는 말을 남기신 채 떠나가셨습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정말 항상 감사하는 건 이런 단체 대화가 있을 때마다 길수는 같은 대화로 참여하죠. 스크롤의 압박. 이 한나를 남기고 떠나가셨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하던, 주제 대화를 하던, 길수는, 스크롤의 압박. 한 다음에, 저는 도저히 라는 말과 함께 또 떠나가셨는데, 길수야, 이렇게 좀 읽어봐. 길수야, 이렇게 읽어봐. 길수는 이렇게 다다다 뜨면, 오, 이렇게 하고, 제가 봤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뭐죠? 하나는 자기 증명과 주체성. 내가 내 인생을 쳐다볼 수 있고, 거기서 주체. 적으로 대응해 내갈 수 있는 것들. 하나는 통찰력과 자기 절제, 자기 통제. 내가 현상을 이해하고 이것을 내가 컨트롤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들. 세 번째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라는 부분들에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구절이 있으니까요. 제가 특별히 어느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아시겠죠? 그렇죠? 저는 이 여러분들의 대화를 보는데 굉장히 좋았던 게 뭐냐면, 아, 우리 교회가 그래도 굉장히 균형 잡힌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한 성장은 사실 이 세 가지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의지에 대한 부분에서, 소망에 대한 부분에서, 자기의 어떤 주체, 증명과 주체성이 소망에 대한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통찰적인 이해와 자기 통제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해당이 되고요. 저는 공감이라는 단어를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런 배려와 이타성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믿음과 소망이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어떤 성숙한 인간의 전형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골고루 얘기를 해주셔서, 그리고 아르민의 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그래서 골고루 되게 얘기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계속 성숙한 인간에 대한 되게 좋은 관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이 제가 되게 좋았습니다. 설교는 한쪽 부분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겠지만 이제 성숙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테마 단어로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숙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현재 나는 어떠한 상태이고, 그래서 앞으로 나는 어떠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 그럼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일관돼 있어야 우리가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라고 자주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나중에 무엇을 갖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보다는, 무엇을 누리는가에서 얘기하시는 것이기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에 대한 꿈을 가지실 때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의 세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즐거워한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옆에 사람 기분 나쁜데 아 이러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옆에 사람 기분 나쁜데 여러분들이 되게 혼자 즐거워하고 그러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슬퍼한 자와 함께 울라. 여러분들 주변에 좀 슬프신 분들 계시면 여러분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시죠. 그렇죠? 옆 사람이 즐거워하면 나도 좀 즐거워하고, 옆 사람이 슬퍼하면 나도 좀 슬퍼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소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냉혈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한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슬퍼한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사람,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공감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나는 즐거운 자가 즐거워하고 슬퍼한 자가 슬퍼하는데? 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여기서는 전제가 어떻게 붙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여서의 if가 아니라, 그쵸?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가 아니라 그 if 없이 그냥 이 슬퍼함 자체가 if가 되는. 누군가 슬퍼한다면 함께 슬퍼하고, 이 즐거운 자 자체가 if가 되는. 누군가 즐거워한다면 같이 즐거워하는 것들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공감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 저 공감해요. 제가 내 친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정말 얼마나 나도 눈물이 나든지, 그 친구가 좋은 일 있으면 나도 얼마나 기쁘든지, 여러분들이 이 다른 사람을 위한 공명현상으로 인해서 얼마나 강렬하게 그 사람의 감정을 같이 느껴봤나를 단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쵸? 그것도 못 느낀다면 우리가 병자죠. 그쵸? 어느 정도 우리가 그것을 느낍니다. 그쵸? 근데 우리한테는 뭐가 붙는다는 거예요? if가 붙죠. 누군가가. 그쵸? 내가 좋아하고 친하고 친밀하고 가족이고 친구인.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무엇으로 얘기하셨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의 질문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질문입니까? 우스꽝스러운 질문이죠. 이웃이란 단어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면 이웃인데, 그쵸? 내 옆에 있는 사람이면 이웃인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만 내 이웃이라고 가르려는 태도가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앉아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도 이 중에 누군가만 나의 교우이실 겁니다. 여기 30여 명이 앉아있지만, 아, 이 중에 10명은 나의 교우, 나머지는 내가 모르는 사람. 아, 이 사람은 내 친한 사람, 하지만 나머지는 내가 모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이상 내 옆에 있는 사람이면 무조건적으로가 아니라 구획지어 접근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슬퍼하는데 슬퍼하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공감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공감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까는 이타심과 배려라는 말을 표현했지만 사실 이 표현이 훨씬 더 잘 맞는다고 표현합니다. 공감의 사람. 아, 문자 중에 소개하지 않았던 것이 세민이가 했던 구절이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 가장 잘 맞았는데요. 세민이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어디 갔죠? 누군가를 진정으로 축복해주는, 슬픔을 나눈 것보다 기쁨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라고 되게 다정하게 적으셨습니다. 음악하시는 것 같이. 어제 문자를 보내셨던 분들은 오늘 어디 계시죠? 김원희. 세민이는 어디 계시죠? 되겠는데. 대전 내려가셨어요. 근데. 세민이 안녕? 네. 음성으로 듣겠다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공감해줄 수 있는 건 차라리 좀 더 쉬운데,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공감해주는 건 조금 어려워요. 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쵸? 슬퍼한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한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에 대한 얘기에서 한쪽 측면을 되게 정확하게 얘기해줘서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이 굉장히 잘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if에서 친한 친구나 가족이나 블라블라블라가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슬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반응해 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내 형이, 내 언니가, 내 동생이 슬퍼하는 건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는데, 잘 나가는 건 이게 공감해 주는데 약간씩의 비교와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친구일 때도 그렇고요. 그렇죠? 내가 꽤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거기서 뭐가 발동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공감이 아니라 일정한 단절, 그렇죠? 이기심 같은 게 발동을 한다는 거죠. 나는 왜 저게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 버려서 내가 없는 거 저가 가졌다라는 생각들 때문인지 이게 잘 발동을 못한다는 얘기를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감의 사람은 조금은 어려운 것입니다. 공감의 사람.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 괜찮아. 윤수리하지만 40분 정도 되게 조용했거든요. 네. 40분 한 번 길게 쏘는 걸로 서로 이렇게 내고 합시다. 땅땅땅땅보다 침묵에 쫙 한 번만. 훨씬 좋은데요. 이렇게. 여러분 곧 마이크를 구매할 생각이에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은 공감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성숙에 대한 기대가 혹시 있으십니까? 현대사회에서는요,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잘 살아가려면요,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통찰력과 자기 자신을 인생을 직면하는 용기와 자기의 인생을 파악하는 통찰력. 이거는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두 가지 기둥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쵸? 여러분들 일반서적을 읽어보셔도요, 이것들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찰력을 가져라. 직면하라. 용기를 가져라. 에 대한 얘기와 통찰하고 통제하라는 얘기와 직면하고 용기를 가지라는 얘기는요, 현대사회에서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까 되게 기뻤다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많은 청년들에게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앞에 두 가지 위주로 집중적인 대답들이 나옵니다. 통찰력과 자기 통제, 직면과 용기. 아프니까 청춘이다. 직면과 용기죠, 그렇죠? 통찰력과 자기 통제. 네 인생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갖고 그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 플래닝해 나가는 거, 그렇죠? 우리는 이 앞에 두 가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제가 그걸 강조해서 얘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직면하고 그걸 용기 있게 도전해 나가는 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건 소망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미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가 그것들을 절제해 나가고 통제해 나가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건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려고 하고 세상이 나를 유혹하려고 하지만 내가 이해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해내는 것, 자기 통제라는 게 굉장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요, 성경에서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동일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쌍하게 내어주는 식의 헌신의 소망, 소망의 헌신이 있으라고 해도 내가 사랑이 있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 전신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내가 성숙한 인간이 되고 싶어 라고 할 때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물론 양쪽에는 내 가운데 있는 통찰력과 내 가운데 있는 직면의 능력의 양날개를 가지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건 뭐냐? 공감의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는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감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 여러분 이것을 중심에 가지시고 내가 여러분들의 것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공감지수라는 것이 있다면 지금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감이 어떤 건지에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거고요. 성경에서는 공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까지 그 얘기를 한 건데 다른 것과 함께 그럼 여러분들의 공감지수는 어떻게 되시는 것 같습니까? 정확한 테스트지는 없고요. 몇 질문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지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난 옆 사람의 정서적인 태도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행동할 때 주변 사람들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고려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옆 사람의 정서적 태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는가, 그리고 내가 뭔가 행동하고 어떤 태도를 가질 때 이 행동과 태도가 옆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어느 만큼 고려하는가가 내가 갖고 있는 공감적인 태도를 물어보는 기본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옆 사람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생각한다 라는 사람, 난 옆 사람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대안을 제시할 걸 고민한다 라는 경우, 나는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즐겨하지 않는다 라는 경우, 나는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막 슬퍼해주면 부담스럽다 라고 하는 경우, 나는 다른 사람이 즐거울 때 다행이라는 정도의 생각이 든다 라는 경우, 나는 다른 사람이 즐거울 때 아 이제 잘 마무리됐으니까 라고 생각되면서 급격하게 관심이 줄어든다 라는 경우, 나는 내가 즐거울 때 오래 즐거워하기보다 빨리 다음 계획이나 일에 대해서 생각한다 라는 경우, 나는 내가 즐거운 일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받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불편하다 라고 하는 경우, 한 8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몇 가지만 여러분들만 아 나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는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이야기 들었을 때 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내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떻게 느껴질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 다른 사람이 어려운 얘기를 들을 때 아,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 난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감정적인 배려를 받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다. 라는 경우, 난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막 슬퍼해주고 그러면 좀 부담스럽다. 라는 경우, 내가 옆 사람이 즐거울 때 아, 다행이다. 라는 정도의 생각을 한다. 난 옆 사람이 즐거울 때, 아, 잘 됐구나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없어진다. 난 내가 즐거울 때, 아, 내가 오래 즐거워하기보다 빨리 다음 일이나 계획을 생각한다. 이제 끝났으니까 다음 과자. 라는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혹은 내가 즐거울 때, 내가 즐거워서 누군가 축하해줄 때, 그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하다. 라는 경우. 여러분들이 8가지 질문 정도에 한 4가지 정도의 대답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공감지수에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요. 8가지 다 내 얘기네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의 공감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어떠십니까? 물론 이게 제가 어제 개발한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효능이나 그런 입증형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제 말은 틀릴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전문적인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의, 여러분들 옆 사람의, 다시 얘기합니다. 친한 사람 자꾸 떠올리지 마세요. 공감지수 얘기하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동생을 위해서 울었던 거 자꾸 떠올리지 마시고, 내 옆 사람의 감정, 옆 사람의 즐거움이나 슬픔에 나는 어느 정도 반응하는가, 여러분들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쵸? 난 성향이 좀, 난 성격이. 난 쟤는 성격이 좀 눈물이 많아서, 쟤는 성격이 좀 오지랖이 넓어서, 쟤는 성격이 좀 다른 사람의 그거에 대해서 잘 좀 반응하는, 쟤는 착해. 마음이 여려.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난 여리지 않아. 난 쿨해. 그죠? 난 쿨해. 여리지 않아. 난 그래서. 그런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성격이. 어떡하니라는 직접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그냥 쓱 이렇게 다른 걸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표현의 차이고, 그쵸? 하지만, 그래서 옆 사람은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알잖아요. 그쵸? 여러분 여러분 자신 알죠? 그쵸? 내가 어떤지 내가 알잖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생각들이나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넘어졌어요. 어떡하니. 그쵸? 공감의 지수가 높으면, 여러분들 공감 지수가 낮다는 의미는요. 여러분 공감 지수가 낮다는 의미는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그냥 이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내 느낌이나 내 감정에 굉장히 민감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느낌 감정에 별로 예민하지 않다는 건요. 내가 이기적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두 번째, 여러분들의 공감 능력이 낮다라고 하는 건요, 나는 단절적 인간이거나 민폐형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왜? 옆 사람이 어렵거나 즐거운 가운데 별로 같이 동감해주거나 호의해주거나 뭔가 호응하지 않으니까 단절형 인간이던가, 좀 더 나아가면 나는 내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변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못 보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민폐형 인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내 인생과 내 감정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다른 사람의 인생과 상황 여건 어떤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세 번째로는요. 무슨 뭘 뜻해요? 세 번째로는 내가 인생에서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세상을 내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나와 관련된 일 중심으로 바라봐서요. 세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통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뷰, 안목이 없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직 그 사람이 미성숙하다는 걸 표현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랑스럽지만요, 어린아이는요, 엄마의 고단함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죠? 굉장히 그를 위해 헌신하지만요, 청소년은요, 아버지의 노동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공감하지 않아요. 왜요?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미성숙해서 나만 보입니다. 내가 배고프고 내가 지루하고 내가 재미없는 것만 보이지 엄마가 지금 나랑 지금 4일째 5일째 어떻게 하고 있고 엄마가 아프고 이거 안 보입니다. 공감되지 못해요. 내가 지금 청소년기에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어느 학원을 다니고 내가 지금 한 달에 아버지의 수입에 몇 프로를 쓰고 있는지 안 보입니다. 뭐만 보여요? 더 많이 배려받고 있는 집만 보이기도 합니다. 왜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감지수가 낮다는 건 공감의 사람이 아니라는 건요 여러분이 굉장히 미성숙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들이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입장과 내 처지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같이 쳐다보고 있다는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걸 뜻한다는 것. 여러분들에게 공감지수가 높다는 걸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단절형 인간이나 민폐형 인간이 아니라 호의형 인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선량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의미 있는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의 기능이 많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공감해주는 것만 자체로도 주변 사람들 그것에 대한 좋은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 걸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객관적인 시야로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내 주관적인 시야로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싫은 것, 내 인생의 계획, 내가 이렇게 되려면 세상이 어땠으면 좋겠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세상이 잘못되어 있고 라는 그 차일드 시야하고 이기적인 좁은 시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과 공감할 수 있다면 세상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위대한 지도자는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자기가 직접 만나보지 않았어도요 사회 빈민들과도 공감할 수 있고 사회 부유층과도 공감할 수 있고 악한 사람들과도 공감할 수 있고 선한 사람들과도 공감할 수 있어서 자기가 공감하는 그 전체를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태. 완전한 객관. 내 입장이 아니라 전체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 한 사람도 무시되지 않는 99%가 아닌 100%의 전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공감형 인간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한다는 것은 그가 내적으로 자기의 죄성을 극복했다는 뜻이고 관계적으로 타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사회적으로 그 사회의 미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공감형 인간,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감의 사람입니까? 공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4단계로 설명하겠습니다. 공감의 4단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느 정도의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가? 1단계. 1단계는 공감 없는 개인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공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1단계입니다. 공감을 어느 정도 못하냐 하면요. 공감의 1단계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과도 공감을 잘 못합니다. 굉장히 힘든 경우죠. 그렇죠? 내가 슬플 때도 잘 못 웁니다. 내가 기쁠 때도 잘 못 웃습니다. 자기 자신과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인생의 어떤 문제, 어떤 감정이라고 표현하죠. 어떤 감정이라고 표현해보죠. 어떤 기쁜 일이 생겼을 때나 어떤 슬픈 일이 생겼을 때, 특별히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위주로 얘기해본다면 그럴 때 자기 자신에게 잘 공감해주지 못합니다. 슬퍼요. 그럼 슬퍼해야 됩니다. 네가 슬프구나 하고 울어줘야 됩니다. 내 슬픔을 충분히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외면합니다. 자기 슬픔을 회피합니다. 어떤 테레비를 본다든가 자기 감정을 무시한다든가 다른 어떤 엔터테인을 하면서 나는 이런 감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공감해주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회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자기에게도 공감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난 지금 슬픈데 누가 함께 나와 함께 울어주면 누가 함께 내 어깨를 보듬어줘야 내가 그 슬픔에서 조금 더 빨리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인데 나도 내 감정을 회피해버리죠. 주로 여성형에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슬퍼해야 될 때 계획을 합니다. 슬퍼할 때 플래닝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그럼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슬퍼하기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난 슬픈데 슬퍼하진 않습니다. 슬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럼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내자, 어떻게 제시해내자, 어떻게 이걸 내가 해결해 나가자 라고 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에게 공감해 줄지는 모릅니다. 항상 그 문제를 얘기하면 난 일단 슬픈 것인데 슬퍼해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플래닝을 해버리던가 아니면은 아 그런 일은 없는 일인 것처럼 다른 일로 자기를 바쁘게 외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1단계 자기 자신에도 공감하지 못하는 개인의 수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타인에게 굉장히 냉정해집니다. 왜요? 내가 내 안에 공감받 내 자신에게 공감받지 못했던 분노가요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공감받으려고 할 때 그건 분노로 표현돼 버립니다. 그리고 얘는 굉장히 나약하다고 공격하던가 내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 정도는 해결 못한다고 얘기하는 어떤 평가적인 태도를 쉽게 가져버립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한테 못 받아서 섭섭한 일을 남이 달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내 엄마가 나를 안 이뻐해줬는데 내 엄마가 딸을 이뻐하는 것 같다고 하면 분노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거의 공감해주지 못합니다. 누군가 그런 공감을 요구할 때 냉정해집니다. 인생은 그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통찰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딛고 일어나라고 얘기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 양날개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먼저 그것과 함께 꼭 있어야 하는 것은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1단계의 사람은 자기 자신과도 공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2단계의 사람은 자기 자신과만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공감이라고 표현하죠. 자기 공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공감이 굉장히 간단한 예는 내가 얘랑 공감합니다. 내가 얘랑 공감하고 내가 얘를 위해서 울어주고 얘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집니다. 난 그래서 공감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공감의 사람 경우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내 거울일 경우에만 그런 공감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릴 때 가정에 좀 어려운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가정에 어려운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얘한테 갑자기 깊은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얘 슬픔이 정말 내 슬픔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도움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와 공감하는 것입니까? 이 사람과 공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이것은 자기 자신과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랑 되게 큰 친분을 쌓죠. 친밀해집니다. 군대 얘기를 하면. 연대되고요. 그렇죠? 같은 지역이라고 하면 더 반갑고요. 같은 부대라고 하면 더더욱 반갑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랑이 얘기하죠.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랑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추억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군대 생활을 그냥 공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과 내가 같은 카드를 내밀었기 때문에 서로 공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반가운 것입니다. 같은 동양 사람과 공감하는 것, 같은 아픔 있는 사람과 공감하는 것, 같은 추억 있는 사람과 공감하는 것, 같은 관심사가 있는 사람과 공감하는 것. 그래서 나는 공감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일정 부분 그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 사람을 걱정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서 내가 어떤 역할들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나와 다른 사회적 경험을 한 부분들이라든가 나와 다른 사회적 족적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나와 어렵지만 나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커먼센스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되지 내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자기 공감은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 그러니까 큰 헌신인 것처럼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절대 폄하할 마음은 없고 굉장히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런 측면을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발현된 경우지만 이효리 씨라고 표현하는 게 좀 이상하다. 이효리 어떤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시는데 유기견 돌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왜 유기견이라고 했을 때 약간 비슷한 느낌. 되게 이쁜 봤다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버려지는 되게 이쁜 개인데 쪽 문제가 생기면 버려지는 게 연예인의 삶과 참 비슷하게 닮아있다라는 게 느껴졌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공감이죠 일단.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자기 공감을 좀 객관화해서 나가시는 어떤 디딤돌로 삼으셨죠. 사회적 원칙으로 나가시는 긍정적으로 풀리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는 자기 공감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요 그런 사회적 자기 공감을 통해서 일정한 자기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어릴 때 그 가족사에 좀 청소년기에 고생했던 친구가 나이를 먹은 다음에 난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상담하고 싶다. 나도 그런 과정을 겪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근데요. 거기에 일정한 자유공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청소년을 돌보는데 굉장히 헌신되게 돌보는데 사실은 자기를 돌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고 싶었던 자기가 듣고 싶었던 그리고 이런 자기 공감을 통해서요, 사회적 자기 공감을 통해서는요, 굉장히 유익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치유적인 효과죠. 그렇죠? 내가 나를 돌봄으로 통해서 내 과거의 어떤 돌봄받지 못했던 걸 치유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 만난 사람들끼리 공감한다든가 나랑 비슷한 일이 있었던 사람들끼리 그냥 공감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이 나아가는, 그렇죠? 자기 공감을 객관적 개념으로 만든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나아가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으나 여러분 여기까지도 자기 공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류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을 느끼지만 다른 류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공감을 잘 느낍니다. 가정적으로 어떤 깨어진 가정에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이 있지만 가정은 멀쩡한데 나름대로 힘들다고 하면 공감되지 않습니다. 아니, 뭐가 힘들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한 불편한 감정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든 어떤 유기견이나 버려지는 무엇으로 힘든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류의 어떤 뭐 동생물에 대해서는 좀 더 달리 공감되는 부분들이 생긴다. 전반은 되지 않고 하나만 보면 굉장히 이타적 공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공감이 되게 어떤 포인트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위치에 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1번도 꽤 많습니다. 남자들 특히. 왜? 한국 남자들은 자기에게 공감하면 안 되는 것들을 교육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 남자들은 힘들면 웁니까? 안 웁니다. 힘들면 테레비 보다가 계획자입니다. 테레비 이러고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러고 있다가 그래 언제까지나 이럴 수는 없지. 계획자입니다. 그러면 뭐가 스킵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슬픔에 한 번도 공감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럼 어떻게 돼요? 감정이 누적되죠.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공감형 인간이 아니라 아예 그리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밀린 자기 감정을 잔뜩 갖고 있잖아요. 그럼 남의 감정에 동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나도 상처가 많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되게. 근데 여러분, 나쁜 일을 많이 겪어서 상처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그때그때 공감하고 공감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처가 많은 것입니다. 오케이? 1번이 그렇다면 2번은 자기 공감. 3번은 이타적 공감이겠죠, 그쵸? 여러분, 이타적 공감은 되게 대단한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그쵸? 이타적 공감이 어떤 것인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슬픔과 기쁨에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쵸?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과 어떤 소통, 나 커먼 센스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게 어떤 면에서는 딱히 다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기뻐합니다. 아, 그럼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이 사람 때문에 슬퍼합니다. 내가 그럼 이게 슬퍼할 수 있는 상태. 그럼 공감되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 사람의 기쁨과 슬픔이 나의 기쁨과 슬픔으로 젖어오는 상태. 이게 이타적 공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케이스를 설명하기 좀 어렵겠지만, 케이스를 설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타적 공감이라고 하는 게, 내가 이 예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이타적 공감이라고 하는 건, 아, 그런 게 이타적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되게 초라한 예지만 자녀의 어떤 성공을 보면서 그 성공에 어떤 혜택도 돌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기뻐하는 부모, 이 정도가 이타적 공감이에요. 그렇죠? 혜택이 안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자녀가 잘 돼서 나도 잘 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잘 되는 것 자체가, 자녀의 성공 자체가, 나는 그 위에 서 있지 않은데, 자녀가 어떤 뭐 성취했다고 할 때 그 위에 서 있지 않은데 마치 내가 성취한 것처럼 그 기쁨이 고스란히 나한테 느끼고 오는 부모의 심정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게 이타적 공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의 느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이제 테레사적인 거죠. 내가 이 사람의 전혀 내가 인도 땅에 여행 와서 이 사람이 힘들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 내가 치료해주지 못하도 사람은 사람답게 죽을 권리가 있지 않나? 라고 이 사람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처럼 공감되어서 그것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이타적인 공감입니다. 여러분, 이타적인 공감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타적인 공감이 생긴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뭘로써 느끼는 거냐면요, 이타적인 공감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과 나와의 겪었던 어떤 사회적 경험의 커먼 센스나 이 사람과 나와의 어떤 유사성이나 같은 어떤 영역 폴더나 이런 걸로 공감을 느낀 게 아니라 이타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건 뭐라고 하면요, 사람 대 사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이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공감대가 생기는 거예요. 나와 전혀 커먼 센스가 다르지만 이 사람이 내가 나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인데 저기에 저런 상황이 있다면 나도 참 슬프겠구나 라는 그것 하나로 사람의 공감대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저런 상황이면 정말 기쁘겠구나 라는 것 자체로 사람으로서의 공감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타적인 공감입니다.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뭔지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성숙이라고 하는 건요, 사실은요, 객관성을 갖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때요? 맨 처음 건 뭐였어요?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보면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난 좌절해야 되고, 난 이것밖에 안 된 것 같고, 내 과거의 족적만 보면 난 이 모양 이 꼴인 것 같은데, 이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말미암아 보는 거예요? 진정한 나 자신. 그쵸? 진짜 나는 이제까지 살아온 나나 겪어온 나나 내 환경이 진짜 내가 아니라 거기에 진정한 내가 있을 것이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고 그게 자기 인생을 증명할 수 있는 연기와 주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내 주체의 근간이 된다는 표현을 주한이가 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게 환경 속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자기서 아까 얘기했던 통찰력은 무엇입니까? 요 상황 속에서 세상이 주입해준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라고 내 머리에 때려박은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안개 속에서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맞는 것, 진정한 진리, 진정한 정답을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성숙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숙은요, 여러분들의 주관에서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보편화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성숙이 뭐냐면 내 주관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생각, 내 수준에서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어떤 보편화를 획득해서 내가 사람으로서 느끼는 것이 이타적인 공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타적인 공감은 대단합니다. 이타적인 공감을 느끼면요, 이렇게 돼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이타적인 공감은 넌 그렇구나. 그럼 어째야 되지? 나도 이런데? 난 말도 못하고, 얘도 입장도 있고, 얘 입장도 알겠으니까, 내 입장은 말을 못하겠고, 이런 속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장도 거기에 선명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얘 입장과 내 입장이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이 많죠. 그렇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잖아요. 우리는 다 같이 남은 사람 말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그거 하나를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다. 이러고 싶기도 하고 이러면 이게 좋은데 근데 딱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럼 이러면 이게 안 좋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우리의 갈등과 고민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을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쁜 것이라고 하죠, 심지어. 그쵸? 그 나쁜 것이 우리가 쉽게 떨쳐지지 않고 그게 다 나니까. 근데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내 안에 나를 그래서 종국에는 화학적으로 결합시켜서, 그래, 이게 내 진심이고 본시고 내 마음이다라고 하는 상태에 이룰 수 있으면 정돈된 자를 갖고 있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쵸?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마음이 내 안에 함께하고, 내 안에 같이 고민되고, 내 안에 같이 생각되어서, 내 안에 움직되어서, 우리가 나로 느껴지는, 우리를 나로 느끼는, 내가 우리가 되는, 그 사람이 이타적 공감의 사람입니다. 이게 3단계가 되는 겁니다. 4단계 뭐겠어요? 이타적 공감의 사람이 중복적으로 존재할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이타적 사람의 슬픔은 어디 있습니까? 난 이타적인 공감의 사람인데 딴 놈들이 다 이기적인 사람이면 얘는 되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이타적 공감의 사람이 이 앞주에 있는 다섯 명이 다 이타적 공감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 다섯 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다섯 명의 마음을 똑같이 다 느끼겠죠. 그렇죠? 그쵸? 그리고 거기에 공감하겠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겠죠. 같이 고민하겠죠. 그쵸? 그럼 다섯 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쵸? 이게 공동체적 사랑에 진입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대단한 거예요. 그쵸? 이런 걸 공동체적 사랑에 진입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공동체적 사랑이 존재하려면 뭐가 먼저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타적 공감의 개인이 발생해야 돼요. 그러면 함께 모였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모두의 마음이 되는 상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고, 공감의 인간이 되는 게 우리 성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좀 막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좀 멀리 느껴지십니까? 막연하고 멀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이 공감 없는 개인에 대해서는 사례들도 많고 내적 그림들도 많이 그려지고 아 그런 내가 과정을 겪은 것도 같고 내가 개인적 공감에 대해서는 이해도 되고 쉬운데 이타의 공감에 대해서는 갑자기 확 막연해진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설명을 잘 못해서겠지만 왜 이게 설명이 잘 안 될까요? 그쵸?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건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넌 도무지 모르는데 난 아는 건 설명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호랑이를 본 사람에게 호랑이를 설명하는 건 참 쉬운 일이지만 호랑이를 보지 않은 사람이 호랑이를 설명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상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이타적 공감을 할 수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세상은 나는 얼마나 바뀔 것입니다. 넓은 지향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넓은 꿈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두 가지 얘기만 더 할 텐데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감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감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온 정신으로는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공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에 대해서 이미 설명한 다음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공감한 사람이 세상과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는 것을 통하여서 진리와 함께 공감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과 함께 공감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예, 부처님 오신 날 예, 특집이라고 전 힐링캠프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법륜 스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이렇게 되게 놀라 전 도전됐었는데 되게 그분이 고문 받을 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고문을 막 당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어디 끌려가서 막 물고문하고 막 이렇게 자기 때리고 막 이런 고문을 당하고 있던 중에 자기는 막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를 고문하시는 분들이 함께 쉬는 시간에 티타임을 가지시면서 이번에 자녀 등록금 얘기 내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될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들려온 것을 들으셨답니다. 그때 자기가 굉장히 큰 깨달음이 왔는데 아 저들도 한 가정의 아버지고 그쵸? 한 가족의 가족 자녀를 사랑하는 식구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지금 생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중이시고 라는 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어릴 때 이렇게 개구리가 가면 이렇게 탁 때려서 개구리가 쫙 뻗어서 죽는 게 재밌어서 개구리를 이렇게 치고 다녔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가 막 때리니까 아, 저 사람들이 저런 감정으로 나를 때리는 것과 내가 개구리를 때리는 것과 되게 비슷한 거였구나. 개구리한테 되게 미안해지면서 아 그래서 절에서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깨달으셨답니다. 그런 게 우리와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좋은 예로서 진리와의 공감입니다. 그치? 살생하지 말라는 말에 공감되는 거죠. 개구리와 공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도 공감되는 거예요? 가해자들과도 공감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가해가 사실 그들의 일이기도 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보면 억울하고 내 중심으로 보면 저것들 내가 언젠간 죽여버리겠다라는 뷰를 갖들 수 있다가 그분의 이런 고백이 진심이라면 그분은 굉장히 좋은 스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뷰를 갖고 있다가 자기가 뭐에 공감됨으로? 진리에 공감됨을 말미암아 타인과 공감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요. 불교적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와 공감되어서, 그쵸? 내가 타인과 공감되는 것. 우리가 한다는 가장 유명한 찬양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당신이 눈물을 흘리는 곳에 내가 눈물을 흘리길 바라고. 당신이 바라보신 것을 내가 바라보길 바라고. 당신이 즐거워하신 일에 내가 즐거워하길 바라고. 하나님은 교회가 회복되셔서 막 즐거우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가 회복된 거 원래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별로 안 즐겁습니다. 그쵸?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을 좀 더 성숙한 사람을 만들려고 관심 가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하지 그쪽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근데 뭐에 대해서부터 공감해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해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말이 맞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면서, 그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공감을 하기 시작할 때 나를 내가 바라볼 때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고 뭐가 후회되고 뭐가 원망되고 뭐가 부족하고 이렇게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에 공감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나 자신과도 공감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저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땐 저 사람은 내 입장에 봐서 이 부분이 나를 잘해주고 이 부분이 나를 안 해주고 이 부분 나와 안 맞고 이 부분 나와 잘 맞고라고 봤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눈으로 바라봐서 아, 저 사람은 지금 저러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바라볼 때 내가 그 사람과 공감되어질 수 있는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음을 말미암아 내가 상황 속에 갇혀있음에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 천국의 마음을 품고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 나를 위해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나와 무관심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가는 진정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그것이 공감의 사람이 되는 길이고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성숙해서 가장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공감하라고 하십니까? 공감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경청의 태도입니다. 그렇죠? 내가 일단 다른 무엇과 공감하기 어려우시다면 하나님과 공감하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러니까 하나님 이건 잘못하신 거고요.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고요.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내가 1년에 이 공백을 깨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주님 나한테 용서 받으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자기 혼자 모노드라마를 하다가 울었다고 은혜 받은 줄 알고 집에 가고 이러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여러분들 관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공감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상대방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에서 때 공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들으려고 할 때 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느껴지고 나는 내 자신이 이렇게 보여지고 나는 저 사람과 저 세상이 저렇게 보여지고 저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정답을 내놓고 물어봐서 딴 얘기를 하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입장을 내 입장과 다르다 할지라도 경청하려는 태도로 듣기 시작할 때 이런 마음 가운데 그 공감의 정서가 흘러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과 세상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의 정서가 될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 인생, 내 성공, 내 이기, 내 상황에 별로 관심 두지 않는, 정말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공직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요, 여러분들은 성경적 표현에서의 공직자입니다. 그렇죠? 공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을 할 때 그 왕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공직자.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들 공직자에게 다 요구하지 않습니까? 너 돈 벌려고 그거 하지 말고, 복지부동하면서 거기 하지 말고, 네가 나라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국민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중적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 내가 진짜 그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큰 선물이고 나의 바로 성숙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제가 되게 공들여 만든 설교입니다. 공들여 만든. 예. 최근에 조금 편하게 설교하다가 오랜만에 공들여 만든. 여러분들 나무였으면 공감지수는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무였으면 공감지수는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의 공감지수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제 잘못이겠죠? 제 잘못인데 아까 처음에 기뻤다고 얘기했는데요. 솔직히 제가 느끼기엔 남의 숲의 멤버십들의 상당수는 남의 숲의 멤버십의 상당수가 생각하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과 자기 직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당수는요 통찰력과 자기 직면이 성숙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자기 직면하고 통찰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직면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고요. 세상을 이해하는 통찰력으로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에 저희 가족이 한 40여 명 정도 되는데 40명의 완벽한 통찰력과 진정한 자기 이해를 통한 완벽한 통찰력을 통한 완벽한 자기 통제와 직면을 통한 자기 직면을 통한 자기 인생의 주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의 40명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 40명이 함께 있는 그 모임은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와, 여기야말로 대안적인 교회구나 이렇게 느껴질까요? 그 40명은요 똑바로 앉아서 앞만 보자 갈 것입니다. 그쵸? 오늘 직면할 거 직면하고 통찰할 거 통찰하고 결단한 거 결단한 다음에 아 오늘도 가치 있는 하루였다라고 생각하고 떠나가겠죠. 여러분 그 삭막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잘난 40명이 함께 앉아있는 자기 인생 똑바로 잘 살고 있는 그 잘난 40명이 앉아있는 그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에 아직은 통찰도 잘 안되고 자기 직면도 잘 안되는 누군가가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 교회를 어떻게 느낄까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브레스업트리에서 공감의 성숙을 향한 지향이 있으십니까? 그 지향을 위해서 오늘 무엇인가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브레스업트리의 지향에 아까의 두 가지의 지향을 포기할 마음은 전혀 없으나 이 교회의 성숙을 꿈꾸는데 공감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꿈이 여러분들 반드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무엇인가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오늘 셀은 공명입니다. 그렇죠? 셀은 공명이에요. 내가 느낀 것을 이야기하고 이 사람 느낀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것이 함께 공명되면서 증폭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 이 증폭이 내 자기 증명과 통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 셀을 통해서 내 자기 증명과 통찰에 또 하나의 필드를 만들어보자 라고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겁나 이기적으로. 여러분들 셀을 하려고 하면 그런 여러분들을 공감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처음에 어떻게 아이스브레이킹부터 해야겠죠. 그렇죠? 내가 오늘 딱 참여해 봤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과 공명이 됩니까? 여기서 내가 딱 앉자마자 내가 오늘 느낀 것들을 얘기하면 공명이 되나요? 여러분 애정이 없는 사람과 같이 있는 얘기를 해도요 서로 설교하는 것이지요 공명되지 않습니다. 애정이 없는 사람과 같이 있는 얘기를 하면요, 목사들이 앉아서 서로 설교하는 거예요. 저 가끔 목사님들 만나거든요. 그럼 목사들을 만나서 마주 앉아서 설교합니다. 그럼 겁나 피곤해요. 친하지 않은 처음 보는 목사님들 만나면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자기 목회적 고민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럼요, 서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사실 그 장면에서는요, 정모량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얘기. 아, 이분은 이렇게 하시구나. 좋은 인사이트다. 이분은 저렇게 하시는구나. 아, 되게 도전적인데? 그 정도는 되겠죠. 그렇죠? 쌤은 그렇다고 생각해 보시죠. 아, 난 이분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런 인사이트가 있었네. 어, 제 관점이 좋은데? 아, 난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쟤는 저렇게 일상을 해내고 있구나. 저건 내가 좀 세프링할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다 구만구만하지, 사실. 그렇죠?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너도 뭐가 뭔지 모르고, 나도 뭔지는 알겠는데 되진 않고, 너도 뭐가 뭔지는 알겠는데 되진 않고, 너도 그러하니 나도 그러하다. 이 정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그래서 공명되지 않습니다. 별로 들을 얘기가 없습니다. 글쎄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저 1단계는 아이스브레이킹 먼저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호의를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거고, 이해 생각하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과 어떤 관계성들을 쌓아나가는 거고, 그 관계성을 쌓아나가는 가운데 영적인 관계가 되는 거고, 영적인 관계가 되는 가운데 공감의 사람들을 연습하는 필드가 서로 되어지는 거고, 그 필드가 연습된 다음에 공감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 공감의 사람이 되는 것을 교회적 이슈로만 샘플링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꼭 교회적 이슈에서 샘플링하십시오. 아니면 5년, 10년 같이 있는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친해지는 건요, 서로에 대한 정보량이 그냥 쌓이는 겁니다. 그쵸? 익숙해지는 거죠.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스텝으로 계속 간다면 5년 뒤에 저희는 겁나 삭막한 4, 50명이 앉아있을 겁니다. 참 지인생 잘 사는 4, 50명. 그리고는 서로 왠지 이 교회는 좀 냉정하다, 쿨하다, 학원 같다라는 얘기들을 할게 돼요. 물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을 학원처럼 다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목적 중심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큰 목표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결론, 두 번째 결론.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공감 없음을 여러분들의 미성숙함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통찰력 없는 것들에 어느 정도 스트레스 받아 하십니다. 통찰력 있는 사람 부러워하시고요. 여러분은 어떻게든 자기 인생의 주체성이 없는 것들에 스트레스 받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체적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좋습니다. 그 마음을 꼭 잊지 마세요. 인생을 통찰하고 싶어 하시고요.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고 싶어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은 공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공감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부분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자기 통찰을 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그 정도인데, 그쵸? 근데 이건 아예 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먼 길이 될 거예요. 하지만요, 처음 단계는 공감의 사람이 아닌 것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안 느껴지고, 다른 사람과 기쁨과 슬픔에 내 이해관계에 상관없이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공감의 사람이 되고자 기대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될 것입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꼭 하나님과 공감의 대화를 해나가십시오. 공감의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프랙티컬하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와 감정과 마음이 쌓여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공감의 사람들이 되어보자 라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봐야 내가 어떤 예의와 범절만 배우게 되겠죠. 눈물 빼는 훈련, 같이 웃는 훈련, 아 리액션하는 방청객만 될 뿐입니다. 그렇게 프랙티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마음을 쌓아서 내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운데 이 공감의 사람들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운데 이 공감의 사람이 들어간다면 이 교회는 공감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런 날이 오기를 주님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4, 50명이 같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요, 가족에게도 느낄 수 없었던, 내가 세상에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 평온과 그 안정감과 그 세임이 거기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이곳에서 만들어 가시면서 종국의 이곳에서 그것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인지, 나는 공감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 내 마음만, 내 마음도 잘 못 느끼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자신한테 좀 사과하시고, 내가 네가 슬퍼할 때 왜 슬퍼하냐고 뭐라고 하거나, 네가 기뻐할 때 뭐 지금 기뻐할 때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과 충분히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되게 소원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과 마음의 기쁨에 슬픔에 동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성숙해가는 것이며, 그것이 내가 더 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며, 그것이 내가 더 넓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며, 그것이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게 하소서. 여러분들 마음에 결단을 담아서 자유롭게 고백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